오늘 골로새서 2장 석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로새 지역의 위기는 사탄의 전략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 철학의 속임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을 해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온전하고 충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떼내려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지치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사탄의 아주 집요한 공격입니다. 사탄은 딴데 관심 없어요. 딱 하나, 어떻게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떼내려는 것이 사탄의 오고 오는 역사 속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그 전략은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두 줄기예요.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느냐? 세상의 풍조에 줄을 서느냐. 간단하게 이두 줄기로 인생은 엮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데를 좀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전리나 추하거나 안식일을 의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정해진 율법을 자꾸 덧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서부터 자꾸 시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은 이제 골로새 지역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골로새 지역은 제일 그 강력한 색채가 신비주의와 혼합주의 종교에 많이들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상황 자체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섞여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뭔가 더 새로운 것, 더 강렬한 것, 더 자극적인 것, 자꾸 인간의 니드를 쫓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해결해 보려 하는 시도가 이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좌에서 쫓겨난 사탄의 아주 길고 오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작전은 매우 적절하게 주요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대상으로부터 충족하지 못할 때 자꾸 한눈을 팝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세상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에게 뭔가 이렇게 충족되지 못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하죠. 딴 짓을 하죠. 다른 것에 만족을 찾으려는 유무용의 시도를 자꾸 마음으로부터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현장의 진단을 정확하게 일침을 가한 다음에 뭘 소개하냐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참신랑,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신학의 정수를 담아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절을 좀 보십시다. 구절. 그 안에는 어떤 안이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골로새서의 주제이면서 기독론의 핵심 중의 핵심인 문장입니다. 그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해가 안 돼도 외우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로 거하세요? 육체로 거하세요. 간혹 그 역사적으로 이런 이단들이 장난을 해왔어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자꾸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분은 맞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따로, 예수라는 사람 따로, 자꾸 분리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세요. 이분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인간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똑같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 오셨다 그 말이. 어떤 인간을 택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어디서 헷갈리냐 하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요. 자,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자랐죠. 지혜도 스스로 제한시키셨어요. 그래서 키와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자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혹도 받으셨어요. 마귀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는데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분노 앞에 분노도 폭발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그 흔들거리는 배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슬플 때는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하시면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지 하나 차이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 오진 않았어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 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아담은 이미 범죄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키와 지혜가 자라시면서 모든 인간이 겪는 슬픔, 고통, 눈물, 애환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 몇 구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다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 그 말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완전히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자,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을 좀 띄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같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정서와 한계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도리에 죄는 없으십니다.
네, 옛날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을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체휼이라는 말은 몸으로 직접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로서 가져야 될 한계를 예수님이 똑같이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대속이 사실은 완성이 돼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모든 시험을 그분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분은 이겼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겪는 슬픔, 어려움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유, 너 또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내가 그거 알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걸 다 겪으셨거든요. 유혹 앞에도 쓰셨고 배고픔 앞에도 쓰셨고 육체적인 고난 앞에도 쓰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 연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찌질함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자기가 대신 다 지시고 그걸 다 빚을 갚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 땅에 남겨질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나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왜 하시게 되었는가? 이런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조, 초등학문,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가 부족해서 뭘 보충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하고 충분한 누가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신랑.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이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풍조와 주변 환경에 위험한 요소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대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시대에 던져진 위험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신랑임은 충분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함께 도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옳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고백이 약했습니다. 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오늘도 이 위험 많은 일상 속에 제가 또 살아갈 텐데 저의 약함 아시죠?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신랑이면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서로 신랑이 변변치 못해도 우리 신랑이 최고야. 우리 신랑이면 돼.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아는 신부가 제가 볼 땐 제일 아름다운 신부 같아요. 아닌가 보죠? 응? 표정들이 그냥 무뚝뚝하게 앉아 계셔서. 물론 새벽 시간이라 이해는 되는데 정말입니다. 그 신랑이 못나도 세상적으로는 비교해서 부족해도 내게 완전한 신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비교나 우위 차원에서 견줄 만한 분이 안 됩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뭐 이런저런 걸로 흔들어도 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긴 하지만 7절을 볼까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였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뭐 충분 신랑이, 이 신랑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복되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 본문이 10절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완료 시제예요. 그렇죠?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누굽니까? 충분하신 신랑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게 왜 완료 시제일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불될 뿐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완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어디에 뿌리 박혀 있으면? 그 신랑에 뿌리 박혀 있으면 그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서 열매가 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우리 앞에 이미 그림으로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설계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설계했으면 그게 이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완료 시제로 끝나는 겁니다. 10절이. 그래서 너희도 뭐예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예요?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뭡니까?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자라고 결실해서 그분을 노래하게 하나님이 만들도록 계획하셨고 이미 그것은 시간 싸움이지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최종적 강조는 결국 하나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 충분함은 지금 그 충분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과정 중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뿌리만 박고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속임수, 세상의 감언이설, 세상의 그럴듯한 견해들, 요즘 우리나라도 소위 그 종교 춘추 시대를 맞아서 너무나 많은 이상한 학설들과 이론들이 난무하는 혼잡스러운 가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맑은 정신, 고요한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렇지,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분은 나의 신랑이면서 머리이면서 완전하신 분이구나. 오늘 이분께 더 집중할 때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앞에 서 있어도 그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 정리가 돼요. 우선순위가 일단 정해지고 다 복잡한 문제도 정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96장을 한번 다 여세요. 96장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불러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에 보시면 넉절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96장 찬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중교회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이죠.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시는 분임을 매일 내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신랑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겨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